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4월 7일 스가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에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지난번에 가족회 및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가 결정한 향후 구출운동 방침과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서두에 스가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 관저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구출운동 방침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 5명의 납치 피해자분들이 귀국한 이후 그 이상의 납치 피해자분들의 귀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납치 문제는 저의 내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 자신이 선두에 서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블링켄 국무장관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제가 납치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부탁한 것에 대해 흔쾌히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링켄 장관은 일본 체류 중에 바로 이 블루 리본 배지를 몸에 달아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코다 사키에 씨의 편지에 매우 강한 감동을 받았다고 발언했다는 것도 강조했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이 확실하게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다음 주 16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본에게 납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고 이해를 받아 미국과 협력해서 납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 자신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할 결의로 있습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결의로 여러분들의 구출운동 방침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담긴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히 새기면서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코타 사키에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코타 사키에입니다. 오늘은 정말 코로나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들을 만나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수십 년이 흘러도 같은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을 생각하고 밤에는 무사히 있게 해달라고 빌고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 모두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 일본의 고국 땅이 그립고 그리워서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일본의 땅을 밝게 해주고 싶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저희 가족들의 소원입니다. 북조선은 상당히 어려운 나라로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두고 열지 않는 걸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말 한마디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 그리고 열성을 상대방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디 평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밖에 전할 수 없습니다만 꼭 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는 나라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북조선에 대한 생각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니시오카 구출의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니시오카라고 합니다. 참으로 바쁘신 가운데 스가 총리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격했습니다. 구출운동 방침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정부는 저기에 1조 정상회담을 마련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 일괄 귀국을 실현하라. 1조 정상회담. 총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도 그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위해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미국에 가셔서 미국의 협력을 얻어 1조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눈과 눈을 직접 마주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총리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2002년 9월에 왜 다섯 명만을 돌려주고 그 외의 사람들은 죽었거나 납치한 적이 없다고 했는지 우리들 생각으로는 납치 피해자들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돌려보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쿠치 야에코 씨는 김현희 씨에게 자신은 김정일의 비밀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어쩌면 고용희 씨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거나 요코타 메구미 씨와 다쿠치 야에코 씨는 공작원들을 가르쳐서 비밀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메시지 때도 썼습니다만 납치 귀국자들로부터 비밀을 캐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번 메시지에도 썼습니다. 스가 총리께서 꼭 김정은 위원장에게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정부는 가족들에 대해 본인들의 희망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 총리인 내가 책임지고 비밀을 폭로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협상을 하실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고 김종훈 위원장에게 썼습니다. 지난해 아리모토 카요코 씨와 요코타 시게루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은 1997년부터 24년간 구출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선두에 있던 부모 세대가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죽고 난 뒤에 가족이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얼마 없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메시지에 썼습니다. 이 내용을 쓰셔도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실현하여 납치 피해자 모두의 즉각 일괄 귀국을 총리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조선의 조선노동당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의 말당 간부들에게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라고 말한 데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 당국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이 확산되고 있다는 한국의 북조선 관련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또다시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것과 같은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통일에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시대에 따라 위대한 선각자들이 일본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으로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선반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일본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국인과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알았습니다. 일부의 사람은 일본은 역사적으로 항상 가해자인 반면 조선으로부터 문명사회를 배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일찍이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서 조선의 근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질서도 있고 안정되어 있고 경제도 대단히 발전하여 문화, 화학, 물리학의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로 발전이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자국의 역사는 물론 주변 나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책이 없고 특히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일본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본의 천하 통일과 근대화에 성공하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몇 차례 나누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역사 가운데서 15세기 말부터 16세기 말에 걸쳐 전란이 빈발한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전국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37년에 농민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다이묘인 오다 노부나가를 모시고 전투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면서 관백까지 오른 생애는 전국시대의 제1위 출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이묘는 자신이 영토를 다스리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주를 말하며 관백은 천황을 보좌하는 관직입니다. 1582년 히데요시는 중국 지방에서 세력 확장을 위해 싸우고 있던 와중에 군주였던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미츠히데에게 살해당하는 혼노지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싸우고 있던 교전 상대와 화해를 하고 대군을 이끌고 교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아케치 미츠히데를 이기고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로 되었고 그 후 오사카 성을 쌓고 관백에 임명되며 조정으로부터 도요토미라는 성을 하사받아 대립 세력을 정벌하여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의 맹무이며 강한 세력을 자랑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584년에 두 진영은 싸우게 되었지만 이 싸움에서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화목을 위해 자신이 여동생과 어머니를 이에야스한테 인질로 보냅니다. 이에야스를 복종시키는 데 성공한 히데요시는 계속하여 규슈와 관동의 다이묘들을 복종시켜 천하통일을 달성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은 안정적으로 계속되었지만 그 후 여러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원래 아들이 없었던 히데요시는 조카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는데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 히데요시는 조카에게 정변이 혐의를 씌워 할복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들이 후계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할복하게 하였기 때문에 죽은 히데요시에 대하여 가신들은 커다란 불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선해로의 출병입니다. 이 출병은 원래의 목표와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불투명하여 쓸데없이 여러 다이묘들을 크게 피폐시키는 결과로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오랜 전쟁으로 하여 정권 내부에서 대립이 생겼고 정권이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출병 중에 히데요시는 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출병도 중지됩니다. 한편 도요토미가의 가신이 필두인 도쿠가와가는 이 출병에 참여하지 않아 큰 힘을 축적하게 되었고 그 후 일본을 바꾸는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통일에 커다란 역할을 한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하여 일본의 발전 역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4월 7일 날에 한국에서는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에서 시장 폭을 선고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 투표시에서는 야당 후보의 서울시장을 좀 했던 오세훈 후보가 57.5%라는 좀 너무 고단한 좀 지지를 좀 받고 당선을 좀 했었습니다. 제2도시가 되는 부산시에서는 역시 야당 후보랑 이전에 대통령 수석 보좌관을 좀 했던 박현중 씨가 62.7%란 예, 그런 예, 지지를 좀 받고 탄선을 좀 했었습니다. 예, 이번 역시 좌파 여당은 참패를 했다 이런 결과가 났고 특히 서울시장이 야당 후보가 승리 이겼던 것은 내년 3월 달에 대도는 선거에 고단한 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특히 서울시에서 야당 후보 오세훈 씨가 이겼던 요인이라고 할까 이유라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 마치로 특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유권자들의 분노라고 할까 유권자들이 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졌다고 그것이 하나 요인으로서 좀 물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 가까운 시기에 부동산 투기에 좀 불상사가 좀 생겼던 것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너무 좀 화가 나서 이른바 불건정 건정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졌다. 그것이 큰 요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은 주직에 좀 기회가 좋아지지 않은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역시 야당 후보의 단일화랑 것이 이번에 잘 했던 것이 그게 야당 후보 오세훈 씨 승리에 너무 큰 요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결과라는 것을 좀 가지고 내년 3월 그날에 좀 대통령 선거를 좀 생각할 때는 역시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의 단일화란 문제입니다. 먼저 보수파 야당 쪽에서 좀 생각하면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를 했던 것은 잘했고 그것은 너무 그 승리했던 큰 요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 교훈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생각할 때도 단일화하도록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을 좀 사퇴한 것은 역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현될까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 주목해야 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이재명 씨의 지지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가까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진영 쪽에서 생각하면 역시 문재인 지지파라고 할까 지지차라고 할까 이런 사람이 다음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리했던 그 전세균 씨가 그만 사임을 좀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의식을 해서 전리를 그만뒀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5월 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요단 쪽에서는 당대회가 있고 있고, 막 거기서 대통령 후보란 것은 결정하도록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이른바 문재인파라고 할까, 문재인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 후보가 될 때는, 문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 가능성은 뭐 당연하게 이재명 씨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좀 벗어나서 독자 후보로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의 하나 시나리오에서는 여당은 분열하고 야당으로 단일화가 된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야당 후보, 보수 후보가 너무 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다음에 보수 정권이 생길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선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운 상태가 생길 테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역시 관심이 앞으로 더 고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2000년의 히트곡 야이다 히토미의 마이 스위트 달링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이다 히토미의 마이 스위트 달링을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